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12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12월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12월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이 한 달 더욱 기억하며 그 의미를 새기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가는, 그래야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또 말씀을 펼쳐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오며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학습된 거다. 좋은 걸 좋아하고 나쁜 걸 싫어하는 건 이건 학습된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 애들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좋은 것을 보면 웃어요. 까르르르 좋아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지인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데 지인이가 팬더 모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더 모양을 앞에 딱 갖다 대면 까르르르 웃어요. 그 비디오로도 찍어놨는데 까르르르 웃어요. 그리고 팬더 모양을 싹 하면 또 먹먹해지다가 또 팬더 모양을 딱 보여주면 또 까르르르 웃어요. 내가 이걸 어디서 봤겠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어른이 봐도 좀 추한 거 이런 거 보면 또 싫어합니다. 웁니다. 불편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거에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익힘으로써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이걸 배우고 학습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걸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좋은 것을 보면 좋을수록 기쁨이 더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됩니다. 나쁜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 그게 죄성이 강화됩니다. 우리에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 보고 더러운 것 보고 추한 것 보면 그게 괜찮게 느껴질 때 그 속에서 그것을 더 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그것을 더 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기쁘고 선하고 옳은 것을 보면 아름답고 선하고 기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지만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죄악스러운 것을 보고 자라면 나중에 커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형상이 더 자라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지, 정, 의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좋은 것, 나쁜 것 단지 이 구별을 넘어 더 중요한 경험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밝히는 것,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단지 선한 것을 보아서 선하게 되고 악한 것을 보면서 악하게 되는 그런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그리스도인 중에 행장군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그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북청사변이라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북청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900년도에 중국에서 의화단이라는 것이 결성이 돼서 외국인들을 죽이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폭력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화단이 특히 누구를 죽였냐면 교회를 잔해하고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어렸을 때 이 횡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의화단이 그 선교사를 죽이는 그 장면을 본 것이 폭도들은 외국인 선교사의 팔목을 잘랐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팔을 잘랐습니다. 양쪽 팔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발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잘랐습니다. 두 팔과 두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가면서 선교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마지막 남길 말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그 자체로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어려서 사람이 죽는 걸 본다는 게 우리의 인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선교사님이 한 말이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나 대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주시오. 그 말에 이 어린 소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 복음이 뭔데?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꼭 전해주시는 나 대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귀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냥 단지 선한 거, 그냥 단지 악한 거, 그 이면에 있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경험, 이러한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전혀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자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개인적인 용무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모여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뭔가 어떤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그게 뭔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부터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보려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예수님이 그 앞에서 탁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친 나머지 기진맥진한 나머지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군병들이 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들어라 라고 했을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시골에서 왔던 그 시몬 그 시몬이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엉겁결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가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치던 그 십자가를 그는 대신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볼 때는 왜 저걸 못 지나 했습니다. 저거 못 지나? 아 저거 어차피 죽을 거 들고 가지 못하나? 그런데 저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아니 성인 남자가 이 정도 하나 못 드나 했던 줄 알았는데 자기가 대신 끌려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성인 남자도 이렇게 무거운 그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그 이전에 곤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든 그런 고통을 당한 후에 그것을 졌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걸 져야만 할까? 군병은 예수님을 또 채찍질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떻게 해서니 이걸 내가 빨리 갖다 놓고 어차피 지금 끌려왔으니까 그 당시 로마 병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갖다 주고 난 빨리 내 볼일을 보러 가야지 하고서 빨리 가는데 이 무거운 짐과 무거운 고통을 이기면서 하여튼 골고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놓고 그리고 그 일이 궁금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은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보기에도 멀쩡한데 참 착하게 생겼는데 참 의롭게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는가 궁금하게 생각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실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이 박히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구레네 사람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죄목이 뭔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 죄목이 십자가 위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그 죄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죄목이 내란 선동도 아니고 국가 전복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대적하고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잡혀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이유는 유대인에게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도 필요 없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데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계급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이분이 내려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에겐 왕이 필요 없는데 우리 뜻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에겐 이 사람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죽일 수 없으니 당신들이 죽여주시오. 그래서 로마인들이 결국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느냐? 대신 다른 자를 죽이면 안 되겠느냐? 유대인들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를 꼭 죽여야겠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이렇게 그들에게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선지자였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의사였으면, 교사였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죽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죄목과 그리고 그로 인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인지상정이 뭐겠습니까? 고통은 피하는 거 아닙니까? 비는 일단 피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죽인다는데 그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계속 주장하면 죽는다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냐?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죽일 기세예요. 그러면 아니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왜 꼭 그렇게 죽으시는 것일까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23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좀 덜 아파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먹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안 마실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덜고 싶으니까, 이 고통을 좀 줄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줄이거나 그 고통을 면하거나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주님은 맞는 대로 맞았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찌르는 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지라는 것을 다 지셨습니다. 박히는 대로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피해보고자 뒤틀거나 혹은 이것을 좀 더 면해보고자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모든 의식과 그 모든 정신 속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심과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그리고 당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은 온전히 다 누리시는 것입니다. 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진맥진하셔서 이제 정신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해야 될 말씀을 다 하시고 주셔야 될 일들을 다 하시고 온몸의 힘을 다 빼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왜 그러신 것일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억울한 죄명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 마취제까지도 거부하시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드는 의문점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일까?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아닙니다. 또 달리 다른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측면에서 목격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본국으로 가는 길에 그는 이 장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정확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글로 읽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왜 그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렸습니까? 왜 그는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는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가?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당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그때 빌립이 지나갔고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설명해 준 그 말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든 더 구체적인 구절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의미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의미를 가장 웅장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의미를 가장 웅장하게 역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지고 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조금도 피함없이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의 피해자로서 그 모든 것의 희생자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다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누군가 대신 사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의 길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의 길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죽었다. 어떤 죄도 그 아들의, 내 아들의 이 피값보다 크지 않다. 내가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면 내 아들의 죽음을 믿는 자, 내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 내 아들의 죽음을 감사하는 그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의미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그리하여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지로 내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내려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고, 조금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셨고,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의 혜택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아한 죽으심을 목격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죽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죽음을 기억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자기의 할 일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이 신기하고도 의아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라는 분의 이 죽음을 그는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방금 깨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나아가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866년 8월 27일 평양의 한 포구에 정박한 한 배로 인해 우리나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신미양요라는 그 해에 발생한 가장 폭력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적인 사건 속에서 그 미국의 그 제너럴 셔먼 호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한국 사람을 죽이면서 거슬러 올라오다가 양각도라고 하는 모래톱에 배가 좌초되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했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투에 참여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참 이상하게도 그는 자기가 죽이는 사람에게서 책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죽을 때 다 고통스럽게 죽는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죽을까? 왜 웃으면서 죽을 뿐 아니라 책을 건네주면서 죽을까? 그가 누구였을까요?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습니다.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나누어주고 또 받아가진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벽에다 붙였습니다. 벽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벽지로 붙여있는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개척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마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루퍼가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그도 믿었고 그 아들도 믿었고 그 아내도 믿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놀라운 만남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놓을 그 만남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놀고 그리고 자고 하면서 그냥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는 그 무의미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그의 죽음을, 그의 삶의 이야기를, 그의 인생에 있었던 족적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영생의 그림자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월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살펴볼 것입니다. 죽으심을 보았고 그 전에 살으심을 보았고 그리고 태어나심을 보았고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결국 주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만나시는 이 12월 그리고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겪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밝히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의 이유 속에는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악하였던 것, 내가 죄지었던 것 그 하나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알아갈 때에 주님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외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텐데 그 바뀌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중에 소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며 기억하며 상기하며 이제 그냥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아 그 복음을 더욱 받아들이고 더욱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12월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모든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87장 함께 부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참